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해 누구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날려보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가장 큰 화물선 가운데 하나인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북한으로 중장비를 운송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한 첫 사례로 기록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현재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동 중이라고 미 연방 법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오늘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새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종류는 모두 5,700개 이상입니다. 이로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는 모두 2,500억 달러어치가 됐습니다. 이는 2018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3,250억 달러어치에 대한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오늘 미국의 이런 조처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곧 보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어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선에서 집권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80% 정도 개표가 진행된 결과 ANC가 약 57%를 득표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민주동맹은 22%, 좌파 정당인 경제자유투사는 10%를 득표했습니다. ANC는 지난 2014년 총선에서는 62%를 득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번 남아공 총선 투표율은 6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은 73%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젊은 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ANC가 최종적으로 55%에서 59% 사이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52가 어제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기지에 착륙하는 B-52 폭격기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B-52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 폭격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점증하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패트릭 셰네헨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 6일 트위터에 미국은 이런 정권에 미군이나 우리의 이익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브렉시트 시안,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안을 다시 연장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영국 로이터통신에 반복되는 시한 연장에 빠져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분명한 뜻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해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했지만 영국 의회가 이를 인준해주지 않아 브렉시트가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최근 EU가 영국 정부에 제시한 시한은 10월 31일입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런 행동들은 오직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부 산간 지역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를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북한이 소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We'll se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날 평안북도 구성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데 대해 누구도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행사 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난 4일 발사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continues, but we'll see what happens.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이어 북한이 협상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날려보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했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워싱턴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그린란드 방문을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에서는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과의 정상급 외교를 중단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며 추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풀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North Korea continues to renege on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hat's why the United States must fully enforce the doctrine of maximum pressure.
가드너 의원은 9일 VOA 기자 만나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제재 위반 북한 선박을 몰수했다는 이날 발표는 최대 압박 정책의 적절한 적용이라며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해야 한다. 미회가 추가 제재를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전망을 묻는 질문엔 이 시점에선 김정은이 어떻게 다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돌아갈 것인지 매우 알기 어렵다며 내가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시행을 줄곧 강조해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ll, at this point, it's very difficult to see how Kim Jong-un finds his way back to...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다시 돌아가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resume our military.
또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를 늘려야 한다며 북한이 말한 것,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늘 외교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에 유감스럽다. 김정은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겠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I regret it. I think...
이어 무언가 일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북한의 약한 자세를 취해선 그렇게 될 수 없다며 미국은 김정은에 매우 단호해야 하고 공은 김정은에게 넘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5일 전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커진 미북 협상 회의론도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왔던 공화당 의원들까지 회의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never thought they were positive and I just don't think he's ever going to voluntarily.
또 북한의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은 방어 역량을 계속 키울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생산적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미북 정상급 외교를 지속하는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 정모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독재자와의 유대관계를 매우 과시해왔는데 현재로선 그로 인한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와 관여한 것은 적절했지만 개인적 유대관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라는 점을 눈으로 봤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북한과의 협상이 기본적으로 백악관에 의해 다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실무급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목록 신고 등을 요구해 기본 틀을 마련한 뒤 미북 두 정상이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스스로 부과한 실험금지에는 위배되지 않을지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며 외교에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 장소와 고도를 주목했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며 쏠 수 있고 궤도 수정도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한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9일 쏜 단거리 미사일은 신해주시 동남쪽에 위치한 구성시에서 발사돼 각각 420여 킬로미터와 2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지점인 원산 부근 호도반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을 지난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동일한 종류로 파악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쏘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If it's the same missile now we know okay this is a missile that they're not testing at a particular base but they're driving around on a truck and launching from different places.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형을 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의 경우 특정 부대나 시설에서 발사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른 지점에서 발사한 것으로 미뤄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이동형 고체 연료용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사일 고도는 최대 사거리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에 해당하는데 50km의 낮은 고도는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낮췄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altitude it goes to is about one third or one quarter of the range.
따라서 북한이 같은 미사일을 다른 장소, 다른 목표물에 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지난주 쏜 미사일이 러시아산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다르와 외형상 유사점을 띄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성능상의 유사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It went 400 kilometers without going more than 50 kilometers in the air. It demonstrated the thing he said that you couldn't tell.
특히 50km의 낮은 고도로 400km를 날았다면 지난주 발사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탄도 궤도를 날아간 게 아니라 비행과 조종을 통해 좌우 이동이 가능하다는 정황을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이 발사돼 조종 국면에 들어서면 발사 지점을 파악하거나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미사일 방어 역량의 운용도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절제된 반응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부 수석 부차관을 지낸 캐슬린 힉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국제안보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지난 3일 발사에 대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에 매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those sorts of statements are extremely problematic. Our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warranted a response that signaled more than anything unity.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동맹의 단결과 힘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지적입니다. 힉스 소장은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위협은 미국과 동맹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그런 전략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So yeah, I think it's a very troubling path in particular because it's clear that that is the North Korean tactic of choice, which is to demonstrate a divi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반면 페피 디비아소 미 국방장관실 미사일 방어 전략국장은 미국의 동맹 보호 기조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made substantial commitments to missile defense in South Korea. I think that is a tangible element of sort of U.S. commitment to ensure it continues to uphold its security obligation.
디비아소는 지난 7일 VOA에 미국은 한국에 상당한 미사일 방어 공약을 해왔고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한국 보호 약속을 보여주는 실제적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당국은 구체적인 방어 능력과 전략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드 스켈스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 대공미사일 방어통합국장은 지난 7일 패트리어트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he threat is always evolving, right? And the threat is always becoming more challenging. And so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analyze that threat and ensure that we are providing the best capability.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 진화하고 점점 더 큰 도전을 가하는 만큼 해당 위협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최선의 방어 역량을 확실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8일 VOA에 현재로서는 한국에 마땅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역량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Gulf War in the 2000s, we divested of that.
로즈 전 차관보는 미 육군은 한국이 더 이상 그런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00년대 초 걸프전 초기에 그러한 역량을 영내에서 이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하면서 하지만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발사로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켜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지금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 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남북 정상회담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내년 초에야 자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며 이는 북한이 그만큼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의 잇단 발사를 미국에 대한 북한식 압박 전략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약간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신중한 대응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이게 저강도 중저강도 압박이라 하더라도 누적이 되면 이게 피로감이 증대되거든요. 여론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의 도발이 짧은 패턴으로 반복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실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지난 4.1 발사 때보다 강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역시 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선을 넘지 않는 절제된 도발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도 북한이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거리를 조절을 해서 이게 자기네 내륙을 지나서 이게 뭐 국제 공해상에 이렇게 막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그러지 않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오 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식량 지원으로 상황 개선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의 불만을 표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시간이 꼭 미국 편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압박을 느끼거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에 관심 없는 미국의 불만을 표시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뭐 그렇게 가시적인 반응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 대한 또 한 번의 그 도발이 북한은 있지 않을까.
김 교수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강경해졌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북 협상을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한다면 군사적 선택까지 언급되던 2017년 말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지만 북한의 이번 발사로 어느 정도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과 세종연구소의 오정엽 센터장은 북한의 잇단 발사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는 식량 지원이 인도적 지원이라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계속 지원을 용인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각각 한 발씩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0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탄도 미사일로 규정하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런 행동들은 오직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르안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발사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최근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국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화를 지속할 것을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촉구했다고 하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교착 국면에 대한 초조함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단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를 계속 묵인할 경우 북한이 도발 강도를 점점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미국을 향한 불만의 표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 타결식 비핵화, 즉 빅딜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이란 겁니다.
It could be North Korea signaling the U.S. that it's displeased with the stalemate, that it's trying to sort of incrementally turn up pressure on the U.S. to soften its position if it wants to have an agreement.
북한은 현 교착 국면이 불만스럽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점진적으로 대미 압박을 고조시켜 미국이 합의를 원한다면 협상 태도를 완화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사일의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 아닌 단거리의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아왔다면서도 외교에는 좋지 않은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is a violation of UN resolutions. But over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ever really responded strongly to a short-range missile.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UN 결의 위반이지만 국제사회가 대체로 단거리 미사일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 비핵화 대화 재개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석좌는 미국이 지난 4일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response to the first set of missile launches on May 4th has been pretty restrained so far, and I think that probably emboldens him that he can continue to ratchet up the pressure.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인데 그 점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압박 수위를 높여도 된다고 판단하도록 만든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박석좌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이번에도 엄중한 대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 지도부가 더 수위 높은 도발을 시도하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자제해 미국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NSC 조정관은 북한도 미국도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 wants an agreement. Right? He doesn't want the negotiations to break down.
도발을 감행하는 와중에도 김정은은 아직 미국과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 유엔 결의는 위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은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도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세이모 전 조정관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미사일 도발에 이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진전을 보이지 않자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미북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해석했습니다. 신문은 김영준 한국 국방대 교수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2월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협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김 위원장의 시도라고 말한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북한의 명백한 시도는 한계가 있다는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한국 석좌 교수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군사도발이 핵협상에 임하는 워싱턴의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또 이 같은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느 시점에서는 도발과 실무회담 거부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 정권이 최근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미국을 화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북한의 발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일본 역시 자국 영역에 대한 위험이 아니라고 발표한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대응 전략이 김 위원장에게 더 많은 실험을 하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의 절제된 반응으로 인해 북한은 이 정도의 실험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실험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험은 미국의 대응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쏘아올린 무기가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를 떠나서 무기 실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 분석가들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은 남북한과 미북 간 협상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경우 미국이 진로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방송은 내다봤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장소에 주목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장소가 평안북도의 구성이라고 밝히며 이는 지난 2017년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호가 발사된 신오리 근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오리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전하며 북한이 만약 금지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경우 이는 핵 협상 결렬 때문에 좌절한 북한이 외교와는 거리를 두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또 북한의 이번 발사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전문가의 견해도 소개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의 개건연구원은 AP통신에 이번 북한의 도발은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 측에 더 강하게 전달하라고 남한을 압박하며 미국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본토보다는 남한만을 직접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참을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시기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은 단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원조보다 훨씬 더 큰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CBS 방송은 첫 번째 발사와 두 번째 발사를 나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 당시만 해도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는지 불분명했지만 두 번째 발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는 게 확실해졌다는 겁니다. 즉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조급해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며 핵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제재 완화를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한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북한이 보유한 선박 중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알려져 북한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연방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인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북한으로 중장비를 운송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유지 보수와 장비, 개선 작업이 미국 달러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미국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미국 정부가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몰수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선박입니다. 최근에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 석탄이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로 옮겨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현재 미국령 사모아 섬으로 이동 중이라고 미 법무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자산 몰수 소장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YG 어네스토어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맡은 미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YG 어네스토어의 최종 몰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방검찰은 몰수의 근거로 YG 어네스토어와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YG 어네스토어의 선주인 평양소재 조선송이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은 석탄 운송과 관련된 비용 지불을 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미국 뉴욕이며 권철남과 관련 인물들은 이 같은 거래가 미국과 국제 제재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소장에는 이들이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이 일부 공개됐는데 권철남 등은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화폐로 거래를 시도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3자가 보유한 미국 화폐 계좌를 이용하는 내용 등이 공개됐습니다. 아울러 소장은 YG 어네스토어가 북한 석탄 외에도 중장비를 북한으로 운송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1월 YG 어네스토어가 중국 산둥성의 옌타이 항구에서 대형 분쇄기와 원심 분쇄기를 남포로 운송하면서 내용물을 드릴과 원뿌령 분쇄기 등으로 명시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 석탄이 남포에서 실리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도 이번 소장에 공개됐습니다. 제프리버만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의 조치는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최초 압류라며 북한의 제재 회피 사이클에 큰 지장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기만적인 시도에 대한 탐지와 저지, 기소를 위해 모든 법 집행 도구를 활용할 용의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 연방수사국 FBI 뉴욕지부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FBI의 윌리엄 스위니 뉴욕지부장은 미국의 대정부 활동 노력은 미국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BI's counterintelligence efforts are squarely focused on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nd the seizure should serve as a clear signal that we will not allow foreign adversaries to use our financial systems.
그러면서 이번 압류는 외국의 적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허용치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G 어네스토어는 중량 톤수 2만 7천 톤, 용적 톤수 17,061톤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입니다.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화물선 중 YG 어네스토어보다 중량 톤수가 높은 선박은 단 한 척뿐입니다. 두 번째로 큰 북한의 화물선이 몰수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BOE에 YG 어네스토어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3월 5개국 출신 민간 전문가들이 YG 어네스토어에 올라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를 빼내는 작업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E가 입수한 서류에는 이들 전문가들의 이름과 국적, 여권 번호와 함께 프로젝트 매니저와 선박 군안 전문가, 군안 기술자 등 각자의 역할 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당시 BOE는 이들 전문가들의 움직임이 몰수와 관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미 연방검찰의 조치로 밀어볼 때 이들이 관련 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선박이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제3국 정부의 북한 선박 몰수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멕시코 정부는 자국 해역에서 좌초됐던 북한 화물선 무드봉호에 대해 몰수와 폐선 처리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를 37개로 소개했다고 유럽의 북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21세기 암흑지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열과 운돈의 왕국으로 불리는 북한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적어도 37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루디거 프랭크 교수는 7일 빈의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북한 웹사이트 합계를 전날 받았다며 홈페이지 이름과 주소 목록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목록엔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진 홈페이지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대리기관 등 다소 생소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모두 북한의 국가 도메인인 KP로 끝나는 공식 웹사이트들은 지난 2016년에 개설한 전자상 홈페이지인 만물상, 조선장애자보호연맹 홈페이지인 희망, 김 씨 일가 우상화의 성지로 알려진 금수산 태양궁전의 홈페이지인 영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지적재산권 대리기관인 삼흥지적자원정보교류사의 홈페이지인 불보라, 교육기관인 미래를 위하여, 노인단체인 조선연로자보호연맹 홈페이지인 노인들을 위하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광야, 류경, 벗, 조선체육, 외무성, 조선의 무역,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대가 있으며 언론 출판사로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평양시보, 조선의 출판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내 나라가 소개했던 북극성 보험회사와 삼해보험회사, 미래재보험회사는 목록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도메인이 com으로 끝나고 외형적으로는 중국의 본사가 있어 공식 홈페이지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 교수는 트위터에 북한 대사관이 제공한 자료들의 정확성과 법적 책임은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이렇게 여러 웹사이트들을 대개 선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채 정부가 감시하는 인트라넷만 접속이 가능하다고 유엔과 국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특별히 선별된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의 국한에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자유롭게 얻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하지만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커비 전 위원장의 지적은 얼토당토 않다며 북한의 군대, 인민은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정세도 훤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본부를 둔 국제언론감시기구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하위권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서부 은퇴한 한인들이 수년 동안 꾸준하게 탈북민 구출을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40명의 탈북민을 구출했습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울려 퍼진 한국 내 탈북민 청소년들의 홀로 아리랑.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둘로 나뉜 고국의 북쪽에서 온 청년들의 노래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는 한인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인들은 당시 중국 내 탈북민을 구출하는데 $3,000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이 돈을 모아 미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 링크에 보냈습니다. 당시 링크의 저스틴 필러 부대표는 VOA에 한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탈북민 한 명을 구출하게 됐다며 이 기금은 이분들의 유산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It's so encouraging to se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ages come together to raise money to help.
십시 일반으로 구출 비용을 모았던 사람들은 미서부 캘리포니아의 은퇴촌으로 불리는 라구나 우주에 거주하는 평균 연령이 77세인 한인 노인들입니다. 18,000여 명 인구가 사는 라구나 우주 지역에는 한인이 1,000명이 넘게 거주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250명이 모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15년 탈북민 1명의 구출 비용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3명으로 늘었고 이듬해에는 25명으로 그리고 올해까지 40명을 구출할 비용을 모았습니다. 총 12만 달러의 모금액에서 90%는 탈북민 구출기금으로 링크에 전달됐습니다. 모금 활동을 이끌어오고 있는 김홍식 박사는 지난 5년 동안 수시로 이메일을 통해 관련 정보를 나누며 지역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우리가 은퇴해서 말하자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고 은퇴한 마당에 조금 보람된 일을 하면서 하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서로 보람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자꾸 메시지를 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뭐다 호응들 하죠. 호응들에서 이렇게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태고.
올해 81세인 전직의 의사인 김홍식 박사는 미주 한인이나 한국 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탈북민을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박사는 이들을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링크 거기 1년에 한 번씩 그 갤라 쇼가 있잖아요. 네. 가서 보면 한 작년에도 한 400명 모이는데 네. 보니까 한 뭐 90% 이상은 전부 젊은 백인들이에요. 그 중에 작년에도 그 모금하는데 그 자리에서 94만 불이 모금이 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관심 별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은 네. 자꾸 이런 것을 밖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동네는 노인들인데 평균이 78세거든요. 평균 연령 78세 노인들인데 노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좀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구나 우주 한인회 노인들이 꾸준히 탈북민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한반도 분단 전후를 모두 경험한 이들의 평화에 대한 바람 때문입니다. 링크와 단체 간 연락을 맡아온 베드로정 목사는 VOA에 라구나 우주 한인들은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탈북민 지원을 사명으로 여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 사는 분들은 다 유교를 체험한 세대거든요. 거의 다 공산 치하가 얼마나 악랄하던가 다 우린 일단 탈북하면 중국 두만강이나 압록강 건너면 일단 중국으로 빠지잖아요. 거기서부터 네. 이제 이들이 끝없는 방황 생활과 진짜 하루로 예측할 수 있는 불안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운 좋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제 남한으로 혹은 미국으로 오게 되니까 그 고생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라구나 우주 한인회의 탈북민 구출 기금 모금 활동은 다양합니다. 골프 대회, 합창 대회, 마라톤 대회, 탈북민 관련 책 출간 등을 통해서입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이 한인회가 모금한 돈의 10%는 구출한 학생들의 미국 연수에 사용되고 있고 한국 내 탈북민 대안학교 물망초 재단의 후원 기금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두 명의 탈북민 대학생이 6주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갔고 다음 달 두 명의 학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김 박사는 한반도 통일의 일꾼으로 일하게 될 탈북민 청년들에게 미국을 배우게 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탈북민 대학생은 5주에서 7주 동안 미국인 가정에 머물면서 하루 6시간씩 영어 수업을 듣고 관광도 하고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 학생과 인사들을 만나며 미국 사회를 직접 경험합니다. 김 박사는 탈북민 청년들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가만히 제가 보니까 서울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너 왜 그 북한 사투리 안 쓰냐 했더니 탈북할 때 이미 중국에서부터 교육을 받는데요. 남한에 가면은 북한 사투리 쓰면 차별을 받으니까 그 숨기 위해서 서울 말을 써라. 정말 참 비참한 일이죠. 사실 내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면인데 남한에 있는 젊은이보다 너희들이 훨씬 정신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앞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등의식 갖지 말고 오히려 남한에 있는 젊은 애들에게 정신적인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겠다는 그런 그 당당한 생각으로.
김 박사는 100여 명의 지원 학생들 가운데 일부만 올 수 있다며 한인사회에 더 많은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라구나 우즈 한인회는 오는 14일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강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탈북민 청년들의 증언이 계기가 됐는데요. 남한에서부터 풍선을 타고 온 한국 드라마나 음악 그리고 달러화 등을 북한 주민이 즐기고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풍선을 날려보내는 정보 유입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 대표의 미국 방문 소식에 서둘러 강연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한국 내 탈북 청년 미국 연수 등 라구나 한인회의 탈북민 지원 활동은 실제로 탈북민뿐 아니라 지역 한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두루 경험한 올해 80세 강목본 할아버지는 다음 달 탈북민 구출 기금 마련 독창회를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국말이 더 편한 강 할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방광암을 앓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데요. 음악회를 통해 탈북민들이 도움을 더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재능을 다 바치길 원하고 모금이 잘 돼서 한 사람이라도 구출되어 한 사람이라도 이 밝은 세상, 햇빛이 있는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르길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자신의 바람을 담아 그리운 금강산을 부릅니다. 자신의 노래가 태평양을 건너 북녘 땅에도 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뷰의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일대일로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는 37개 나라 정상이 참석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탈리아를 방문해 일대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이란 과연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뉴스 속 인물 시간에는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대한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 투데이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57년 5월 10일 인도에서 영국 통치에 저항해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른바 세포의 항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포의 항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영국군이 제공한 탄약통에 소나 돼지의 지방으로 기름칠이 돼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일은 인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인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쌓여온 영국 통치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인도 군인들의 저항은 델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무자비하게 진압됐습니다. 양측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영국 정부는 그때까지 인도 대부분 지역에서 사실상 인도 정부로 행세하던 동인도 회사로부터 인도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세포의 항쟁은 민중 봉기에 씨앗을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90년 후 1947년 영국은 인도에 독립을 부여하게 됩니다. 세포의 항쟁은 인도인들의 가슴에 민족 의식을 심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869년 5월 10일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미국 동쪽으로 철도를 건설해오던 센트럴 퍼시픽 철도와 서쪽 방향으로 철도를 건설해오던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마침내 유타주 프로몬토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양 철도의 연결점에 순금 지주못을 박는 행사가 열립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으로 이전에 6개월 걸리던 시간을 6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철도가 있기 전에는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 역마차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1830년대 처음으로 철도가 도입됐고 1863년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남북전쟁으로 인해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이 종결된 186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고 이후 4년여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동원된 결과 마침내 1869년 5월 10일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됩니다. 대륙 횡단 철도의 완성은 19세기 미국 산업 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